참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얘기했듯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가 우리가 이 미생물학 연구한 사람에 보게 되면 뭐 핵산, 뭐 단백질,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마치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변형도 하고 돌연변도 일으켜서 또 우리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 무서운 병을 일으키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뭐 그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상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가슴이 이 마음이 이 heart 가슴이 떨리는 감동이 없다면 참으로 불행한 삶입니다. 가슴이 떨리는 것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가슴이 떨리거나 또는 어떤 일에 대하여 가슴이 떨리거나 그것을 우리가 대할 때 힘이 들어도 그 보람을 느끼며 시작 간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죄를 죄하고는 죄에 대해서 가슴이 떨리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죄를 죄하고 무엇이든지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것만 가지면 이렇게 가슴이 떨립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갖고 싶은 장난감을 이렇게 받으면 막 흥분되고 가슴이 떨리는 것처럼 그런 있으면 이렇게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행복하기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을 냉정한 논리로만 분석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가슴에 떨리는 거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가슴이 떨릴 때 여행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여행 가면 안 된다. 가슴이 떨린다고 매일 매주 여행 가면 또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슴이 떨리는 건 뭐냐면 내게 감동이 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무엇을 하든지 가슴에 떨림 즉 감동으로 살아가면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평소에 공부를 하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아이가 어떤 일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도록 좋아하니까 그냥 그 일에 몰두하면서 열심히 일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그 일에 제1의 전문가가 된 예는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예는 아주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슴이 떨리는 감동이 없는 삶이라면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더라도 실상 몸이 건조하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더욱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특별히 적용된 겁니다. 가슴이 떨리는 감동이 없이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비록 처음에는 가슴이 떨리는 감동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동이 사라졌다면 경직되고 답답한 상황으로 마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몸과 같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번지르게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내면에는 만족이 없고 이 불행한 영혼입니다. 여러분들께 감정, 이모션이 있죠. 이 신앙생활에서 이 감정, 이모션이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냉정하고 차갑고 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정을 초월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되 또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 감정을 가진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감정이 풍부하게 나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아니지만 이 가슴이 떨리는 감동, 이 간절한 사랑 또는 간절한 갈망에서 나오는 이 감정은 신앙생활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아무리 그 유명한 신학자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감동, 떨리는 감동이 없으면요 별로 이렇게 메리트를 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이렇게 성경을 계속 많이 읽잖아요. 읽다 보면 성경의 저자들은 은혜의 감동에 따라 이 가슴이 떨리는 경이로운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예로서 시편 기자의 외침인데 시편 84편 1절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장막을 생각하면서 사랑스럽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사람이 사랑하면 여러분이 상사병에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와 같이 이 상사병과 같은 하나님의 그 궁정과 하나님의 인자심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런데 이 또 신약에도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여러분들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봐요. 얼마나 힘 배고프면 밥을 먹으려고 하고 목마르면 물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그러니까 의가 뭐냐면 의를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는 감동이 일어나고 이 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랑과 정의와 공인데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지금 뒤늦게나마 제 생각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내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이룬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데 의인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제일 마지막에 팔복의 여덟 번째 그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면서 바로 1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로 말미암아 바로 그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했는데 11절에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의인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따라서 이 가슴이 떨리는 감동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이다 보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주님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또 항상 또 영어 제목을 붙이는데 영어는 The Lord Whom We Can't Help Loving. 근데 사실은 이게 영어 좀 딱딱해요. 사랑에 빠지다 할 때 왜냐면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그러다 보니까 이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가 생각이 나가지고 제목을 붙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원래 I can't help falling in love, falling in love with you 그렇게 해야만 이게 맞는데 제목이 그래서 제목을 바꿔가지고 그냥 딱딱하지만 we can't help loving the Lord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가슴이 떨리는 감동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의 모습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저는 참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오면서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그 한 가지의 사실이 어떤 몇 가지 사실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 이렇게 묵중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다니 이게 아주 그냥 떨리는 감동으로 오는 겁니다. 참으로 놀랍고 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성경대로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대신 짊어지신 주님을 어찌 사랑과 존경으로 섬기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같은 이유를 좀 더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많은데 그중에 한 부분, 일부분을 생각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의 본을 따르자 이게 결론입니다. 제가 지난 말씀들 가운데 여러 번 강조했듯이 이 성경, 신구약 성경의 66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영어로 The Scripture하고 원래는 헬라어는 Graphe인데 우리가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바이블, 비블리오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바이블인데 원래 정확한 것은 The Scripture 뭐냐면 The Written Word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이게 계시적인 지식입니다. 레볼루션 날리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지식, 날리지라고 말하면 우리의 오감 있죠? 우리의 오감을 통한 관찰과 또 생각, 리즈닝을 통해서 얻은 감각적인 지식, 센스 날리지인데,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오감을 초월한, 우리의 오감의 영역을 넘어선 더 큰 차원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굳이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일관성 있게 말해주는 사실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는 성경이 처음부터 말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주 여호와 하는데 원래 히브리 말로는 여호와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 히브리 말로는 야훼, 그다음에 주는 아도나이, 하나님은 엘로힘. 이게 다 아는 단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훼, 아도나이, 엘로힘. 야훼, 아도나이, 엘로힘이 우리 성경의 예수를 히브리 말로 예슈아.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 들어가기 전에 성경 몇 군데를 더 읽고 싶은데,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1절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까?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53장 1절에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니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다시 일렀잖아요. 그건 뭐냐,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4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했는데, 우리 한국말로는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헬라어의 원문과 영어 성경 보게 되면 그의 영광입니다. His glory. 지금 요한복음 12장에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에게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못하며, 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그의 영광을 보고 주, 힘, 그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2장에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 기록된 대로 본 여호와의 영광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바이블 or no Bible, 성경 그렇게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 읽어드리면, 자, 우시아 왕이 죽더니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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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여 성전의 연기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라 하더라.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2장에 이사야가 본 게 바로 그의 영광,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영광이라는 겁니다. 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니라. No one has ever seen God, but God, the one and only, who is at the Father's side, has made him known.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경에 너무 그 한결성 있고 일관성 있는 진리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그 챌린지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가 성경에서 처음부터 말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도 직접 자기 진짜 직접 자기 자신이 태초로부터 계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 56절 58절 읽어드리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도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태초부터 계신 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읽어드리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전체를 설명하기 전에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는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한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래서 자 계속 말드리면 성경이 한결같이 처음부터 증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처음부터 말해온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지난 말씀 가운데 몇 번 강조한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지만 또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말씀에 이 전개되는 순서도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말씀의 여정, The Bible Journey 또는 Bible Panorama 이렇게 말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이 말씀이 이 전개가 되기 시작하는데 일관성 있게 이 경이와 감동으로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의 말씀이 쭉 진행하다가 제 성경의 뒷부분 오게 되면 요한 1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사귐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은혜의 절정입니다. 클라이맥스. 바로 은혜의 절정, 이 클라이맥스가 우리의 사귐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3절에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들 그 성경을 읽다 보면 가슴이 떨리죠. 제가 지금 성경 길잡이 문제를 만들다가 히브리서에서 딱 멈춰가지고 지금 굉장히 못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전에도 가서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쭉 이렇게 길잡이 만들다 보면 감동이 와요. 감동이. 그런데 이 요한 1서에 나와서 우리의 사귐 부분이 나오게 되면 이게 가슴이 떨리는 감동이 아니라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은혜의 감동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삼위일체 주 하나님, 삼위일체 주 하나님과의 더불어 사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이야기했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성령의 권능으로 주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하여 더불어 사귄다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사귐을 위하여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 우리가 깨어서 주의하고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시험에서 참고 기다리는 신뢰로 나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시험으로 다가오는 그 시험으로 다가온 것 중에 그 패턴이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 the cravings of sinful man.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the lust of his eyes.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the boasting of what he has and does.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제가 마귀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사람 하와가 아직 범죄하기 전에 마귀가 하와를 미혹하면서 이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느낀 것과 똑같은 것이 바로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따라서 이렇게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의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먹음직스럽다 육신의 정욕이고 보암직스럽다 하면 이게 안목의 정욕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하는 것은 이생의 자랑과 서로 상관관계 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네가 이거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함으로 시험에서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신앙의 연약함과 미성숙이 아니라 죄의 속성이다 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습니다. 타락한 사람의 심령이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죄의 속성, 이 타락한 심령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너도 이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꼼짝 못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타락한 심령, 죄의 속성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스스로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와 똑같이 시험,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사 시험을 당한 우리를 능히 이기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히브리서 두 군데 읽어드리면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면서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그러면서 바로 앞에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자, 예수님께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 시험 받으셨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대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시험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주님도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의 이제 그 본론이자 결론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험을 받았는가? 그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첫 사람 아담부터 지금 우리까지 우리가 당하는 같은 패턴으로 받은 시험입니다. 그래서 4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여러분들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받는 첫 번째 조건은 성령의 충만함이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시험을 받으면요 그냥 다 꼬꾸라집니다. 아무리 인간이 뭐 자기가 학력 있고 뭐 지력이 뛰어나고 지성이 뛰어나더라도 아예 성령 충만하지 않고 처음부터 시험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시험 안 받으려고도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받는 첫 번째 조건이 성령 충만함인데, 그래서 광야입니다. 광야, 이 윌더니스, 데저트인데 이 광야는요, 여러분들 절대 고독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외로우시죠? 안 외롭습니까? 옆에 배우자가 있고 옆에 형제가 있고 친구가 있으니까 외롭지 않습니까? 저도 제 옆에 배우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생각하게 되면 말할 수 없는 고독이 옵니다. 아, 그거는 제가 배우자가 내상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대 고독. 그리고 시험이 있습니다. 이 광야에는 절대 고독과 시험이 있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순간에 그걸 깨닫고 아주 비참하게 되는데, 이 광야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해로움과 상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 위험한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금 현대시대에 가장 큰 비즈니스가 뭔지 아십니까? 비즈니스. 인슈런스입니다. 인슈런스. 보험입니다. 이 세상에는 해로움과 상함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보험회사가 그 마케팅이 큽니까? 이 광야에서는 누구나 나이, 성별, 신분, 혈통, 지역을 불문하고 시험, 트라이얼, 유혹, 템테이션이 언제든지 오는 것이 광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시험과 유혹이 너무 싫어, 여기 해방되길 원한다 하면 안타깝지만 이 광야에서는 그럴 방법이 없습니다. 딱 하나 있다면 빨리 죽는 겁니다. 빨리 죽어 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근데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한테 가지 않고 다른 데 가게 되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더 비참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시험과 이 유혹을 원하지 않다 할지라도 다가오는 게 이상의 현실이라면, 그러면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권능에 따라 시험과 유혹을 여러분들이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대항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그러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첫 번째 시험이 뭐냐?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육체적인 겁니다. 육신적인 겁니다. 즉 먹음직스러운 육신의 정욕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마귀가 이렇게 유혹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금식으로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많이 줄이셨죠. 금식으로 주신 예수님은 언제든지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으셨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 권능이 없으면 마귀 시험이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밖에 나가서 돌멩이 하나 주워 와가지고 떡 만들 수 있어요? 저 밖에 나가서 돌멩이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 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권능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우리한테는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유혹이 안 옵니다. 그래도 같은 패턴입니다.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도록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마태복음이 있지만 누가복음 12장 29절 3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게 첫 번째 시험입니다. 자,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이것은 정신적인 거고 또 한 면은 영적인 겁니다. 즉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들께 누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시험의 두 번째 세 번째 이 시험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을 택할 수도 있고 마태복음 4장을 택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걸 때 막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4장에서 보게 되면 이 둘째 순서와 둘째 시험과 세 번째 순서가 오히려 창세기 3장 6절과 요한일서 2장 16절의 순서와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둘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은 많은 부분이 겹치는 겁니다. 많은 부분이 겹치고 이렇게 공통된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 대상에서 쓴 거고 누가복음 이방인에서 쓴 걸 생각할 때는 그 순서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됐을 때 아주 마귀가 성경 말씀을 가져와가지고 기록됐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딱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싹 와가지고 발을 딱 대가지고 안전하게 딱 내려오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와 저 봐라 하면서 만약 그 당시에 페이스북이 있으면 페이스북 예수님 팔로잉 막 순식간에 몇만 팔로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제발 제가 저도 페이스북을 하지만 이 팔로잉 있죠. 팔로워. 팔로잉을 너무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게 마치 그냥 그 뭐 아이돌 우상처럼 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 성전 꼭대기 뛰어내렸는데 싹 안 죽고 탁 천사의 손에 맡겼으면 많은 사람 추종자들이 생겼을 겁니까? 추종자 일어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바로 자기 뜻과 목적입니다. My kingdom, 내 킹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아니 그리스도의 나라를 구성해라. My kingdom, 내 킹덤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교회 이제 현대교회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스스로 증명하고 나타내는 유혹입니다. 이게 뭐라냐면 the spirit of independence.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독자적으로 살라고 하는 이게 independent spirit인데 이게 바로 evil spirit입니다. 자,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또한 정신적이고 영적인 건데 이 보암직스러운 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자, 그래서 8절에서 9절 읽어드리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화려하게 보이는 이 천국의 이 부귀와 권세. 아, 이거 얼마나 저 여러분들 그 바빌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도 있고 여러 가지 예가 많습니다. 헤롯 그 신약의 헤롯 대왕 헤롯 왕도 있고 자신의 존재감을 마음껏 발휘하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심지어 사람들의 경배를 받고자 하는 그 욕심에 따라 마귀를 경배하는 겁니다. 마귀를 경배하게 하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원래 천하 만국은요 다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이 천하 만국을 만드시고 이 천하 만국을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그러니까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첫사람에게 주신 이 모든 권세인데 이것이 마귀와 죄의 유혹으로 첫사람에게 유인된 모든 권세를 뺏어간 겁니다. 넘겨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마귀가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과 이 권세를 가진 것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마귀가 천하 만국의 이 부귀와 권세를 갖지 않고 뻥을 치면서 예수님을 유혹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로 유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게 되면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넘겨준다는 단어가 원래 그 이게 그 헬라어 단어가 앞에 이 파라라는 단어가 붙어가지고 이 파라디돔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넘겨주다, 넘겨받다. 이렇게 번역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갖고 있는 이 넘겨받은 이 만국의 영광과 권세는 원래 마귀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누구의 소유였습니까? 바로 아담의 소유였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세입니다. 그걸 죄로 말미암아 빼앗아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육체적인 그 육신의 정욕, 육체적인 그 만족과 풍요로움을 중요시하는 첫 번째 시험에서 대기 시험이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깊어진 겁니다. 대개 여러분들 보세요. 먹고 사는 문제로 시험에 빠지면서 영적인 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에 빠지면 자연스럽게 영적인 시험이 우상숭배로 나갑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종교에 깊이 빠졌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더 풍요롭게 하려고 들어가다가 우상숭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육신의 정욕과 이 안목이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따로따로 구분이 되기도 하지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 컨텍스트, 여러분 현대교회 컨텍스트에서 보게 되면 먹고 누릴 수 있는 돈에 매이거나 또 돈에 인색하게 되면 모든 악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합니다. The love of money.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 돈은 악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게 악입니다. 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나갑시다. 자, 이런 게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제목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the reason why we can't have falling in love with Jesus. 예수님한테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시험을 스스로 받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금방 앞에서 설명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입니다. 그리고 첫 사람이 받은 그 죄의 유혹과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일상삶 가운데 받은 죄의 유혹, 이런 것과 똑같은 패턴의 그 죄의 시험의 유혹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아무런 생각 안 드세요? 한번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 생각이 되면, 아니 세상에나 너 거룩하시니, 너 홀리원, 거룩하시니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똑같은 시험을 스스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인 그 죄의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세상에서 당한 모든 시험을 우리가 해야 하는 방법으로 그 시험을 참고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이 거룩하시니 the holy one, 말씀이 육신이 됐죠. 그 예수님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입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 자체가 말씀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오직 기록된 말씀, the scripture, graphe, the written word, 기록된 말씀으로만 시험을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여러분들 사탄 마귀는요, 하늘에 있는 거룩한 천사 한 명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이 사탄도요, 이 원래 그룹 천사입니다. 그룹 천사인데, 스랍 천사, 그룹 천사 많이 있는데, 그룹 천사인데 하나님 앞에 그룹 천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 한 명도 사탄은 당해내지 못해요. 그런데 전능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물리치는 방법이 우리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으로 그대로 시험을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it is written,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냐 하시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 인용하셨어요. 자,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됐을 때, it is also written, 또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냐 하시니,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또 그대로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또 세 번째 시험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it is written, because it is written, for it is written,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사도 요한이 우리 세상에서 우리 오는 시험의 그 정체가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생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했는데, 그러면서 바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So the world and its desires pass away, but the man who does the will of God lives forever.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가는,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붙잡고 참고 기다리며 신뢰로서 모든 시험을 이기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이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만 시험을 참고 물리치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아, 우리 주님께서 내가 시험을 참고 물리치는 방법을 그대로 하셨구나, 전능하시니가,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로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시험을 능히 이겨내도록 능력을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만찬을 하시면서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이 주어졌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거기서만 그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임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먹고 흠없는 자기의 희생의 피를 흘려가지고 언약의 피를 흘리셔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마귀에게 뺏긴 권세를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나가게 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 믿는 사람은요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성령으로 기도를 하고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며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그 모든 시험이 그런 패턴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시험을 이겨내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 있다는 겁니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인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과 유혹을 피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시험과 유혹을 내가 능히 이겼다고 말을 하려면 첫 번째 조건이 성령 충만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 성령 충만하냐고서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모든 이 능력을 주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 The Spirit of God, 그리스도의 영, The Spirit of Christ, 그 성령,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참고 기다리는 신뢰로 나아가면서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긴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에게 다양하게 보이는 형태와 방법으로 시험이 오는 것 같지만 그 패턴은요 딱 세 가지입니다. 성경 일관성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게 사탄 마귀의 패턴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참고 기다리는 신뢰함으로 나아가며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시험과 유혹을 받으면서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참고 기다리며 나갈 때 우리 안에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제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의 형상 그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어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이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고 존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영어로 하면 to gaze upon the beauty of the Lord. 우리 주님은 아름다우신 주님이십니다. Beauty of the Lord.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주님은 우리가 흠모하고 존경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받은 시험, 또 자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능력을 주시는 사랑, 또한 한없이 용서하시는 사랑, 또한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사랑, 또한 풍성히 공급하시고 친절하게 가르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묵상할 때 우리 마음은 벅찬 감동으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캐나다는 영어 쓰는 나라니까 그냥 Thank you Jesus 이렇게 입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약간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직장생활 일하다가 갑자기 막 바삐 일하다가 갑자기 문득 주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Thank you Jesus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게 그런 게 나오는 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꾸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아무리 겉으로 신앙생활 하더라도 마음의 벅찬 감동, 하나님의 떨리는 이 감동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메마르고 몸이 건조하다고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마칠 때 제가 이제 기회 있으면 이제 아가서 말씀을 제가 많이 설교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아가서 1장 1절은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나왔으니까 1장 2절부터가 말씀이 시작하는 겁니다. 아가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이게 좀 말씀을 좀 이렇게 풀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영어로 읽으면 Let him kiss me with the kisses of his mouth.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게 입맞추기 원하니 간단하게 했는데 그로하여금 내게 그의 입에 많은 입맞춤으로 입맞추게 하라. Kisses 복수입니다. For your love is more delightful than wine. 여기 이 아가서 1장 2절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도 했지만 또 이 내가 그리스도 신부로서 나의 사랑을 가르치는 건데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나에게 입맞추기 원하니 그 사람의 그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는 더 낫다. 이게 시작하는 게 아가서의 첫 번째 이게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인용하고 싶은 것은 이제 또 그리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 발 앞에서 엎드려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자가 생각나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길지만은 제가 누가복음 7장 36절 38절 47절 48절만 잘라서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이 여자가 죄를 지은 여자입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이 죄 지은 여자는요 바리새인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손님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아주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그 집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47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라. 이에 여자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으니 하시니. 여러분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He is the Lord with whom I can't have falling in love. 이제 아까 제가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를 이야기했는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I can't have falling in love with him. 내가 그 주님을 생각할수록 사랑이 빠진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렇게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면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은 지난 말씀을 쭉게 정리하면서 나오는 결론인데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또 그 발에 입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부으며 여러분 저는 머리털이 짧아가지고 머리털로 발을 닦을 수가 없어요. 그 여자는 그 머리털로 자기 발을 딱 그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며 더욱 사랑합시다.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또 한 주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 우리가 마태복음 4장 이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인데 제가 한 번도 설교를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이 본문을 가지고 주일날. 그래서 오늘 하면서 이 예수님의 시험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주님이시다.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겠습니까? 또 뭐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을 깊이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주님 안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그 마음의 갈등과 갈망과 그 쓴뿌리와 아픔과 또 그 원하는 것과 그 모든 것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 나누시기를 그렇게 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말씀 전심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많이 사랑을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다 저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